오늘은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담담 주일이 고난 주일입니다. 소위 고난 주일인데 사실 우리가 고난 주일에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게 아니죠. 19장에서의 참 우리가 말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은 참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또 유대인 앞에서 고난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 사건, 주님의 고난 사건이 나 개인에게 정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나하고 빌라도하고 비교해보고 나하고 유대인들을 비교해봤을 때 정말 나는 그보다 나은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주님을 찌른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그분을 찔렀고 내가 그분에게 가시관을 씌웠고 내가 빌라도처럼 주님 대신에 바라바를 놔줬고 또 사람의 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이 무책임한 그러한 심령이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그러든 안 됩니다. 이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내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깨끗함을 받고 수술을 하고 기경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왕이 왔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100%입니다. 통치란 거는.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100% 나를 통치하길 원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통치하길 원하는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빌라도 앞에 얘기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는 시저밖에는 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저밖에는. 그리고 그 이 모든 죄들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이 로마 사람들의 왕을 인정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로만 캐토릭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로만 캐토릭이 조종하는 히틀러와 그 나치와 또 그걸 따르는 무리들을 의해서 말이죠. 개신교 신자들을 포함해서 6천만 명이 서기 5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과연 크리스천들이 주님만을 100% 섬기며 주님을 왕으로 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로마 사람을 삼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개신교의 대표들이 전부 로만 캐토릭의 교황에게 인사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저기 수정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축복받고서 병에 걸렸죠.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로만 캐토릭이 바꿔놓은 그 성경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로만 캐토릭이 바꿔놓은 그 개혁 성경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감동받은 그 영국의 어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을 통해서 많은 참된 신학자들을 통해 번역한 최초로 오스라이 버전 1911년에 나온 성경을 이 성경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참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로마 사람들, 로마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교황 밑으로 다 모든 교단이 다 들어갔습니다. 감리교, 뭐 루터교, 장로교 다 들어갔습니다. 실제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물어보세요. 다 들어갔어요. 그 로마가 지금 내려온 게 로만 캐토릭입니다. 그걸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옛날 니므롯을 중심으로 내려왔던 바벨론이 그게 에집트로 해서 에집트로 해서 그다음에 바벨론 쭉 내려가지고서 지금 미국까지 와가지고 로만 캐톨릭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마음에 꿈틀거리는 그러한 주님이 통치하기를 원치 않는 그 꿈틀거리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요. 결국 내가 주님을 죽였다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상고하면서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다. 군중심이 있잖아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19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으로 줄을 치더라. 여기 한번 그 채찍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 어떤 채찍인가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채찍인가? 그 채찍은 말이죠. 찔레가지하고 가시나무 줄기,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거예요. 그 장미꽃과에 속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맞으면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쇠가죽을 찢어가지고요. 단단한 쇠가죽을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날카로운 그 유리 같은 차돌 조각을 아교로 싹 입혀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갈래가 몇 가지인가 하면은 39갈래입니다. 39갈래예요. 39갈래입니다, 여러분. 39이라는 거는 13 곱하기 3입니다. 이 13이라는 숫자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그 금요일, 13일 금요일을 아주 싫어하죠, 미국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냥 그래.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 기원이. 13이라는 숫자는 반역과 저주를 뜻합니다. 반역과 저주를 뜻해.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4장 4절입니다. 그들이 12년간 그돌라오마이를 섬기다가 13년째 반역하였더라. 여기 지금 그돌라오마이 왕이 있는데, 여러 왕들이 그 왕을 섬겼었어요. 그러나 13년째 반역했다. 13이라는 숫자는 반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 있죠? 니므롯. 님롯. 니므롯이 아담의 13대손입니다. 그 반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자손들이 결국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그 독립전쟁 했죠? 미국 독립전쟁 했는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의 그 1불짜리 지폐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1불짜리 지폐에 보면은 여기에 독수리 위에 말이죠. 13개의 다윗별이 있습니다. 13개의 다윗별. 13개의 다윗별이 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13개고, 그 다음에 또 그 화살이 13개예요. 그래서 미국이 시작할 때 13개 콜로니가 영국에 반역해서 세운 게 미국의 사실. 그게 독립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돈에도 13개가 세 번씩이나 이렇게 있는데 왜 다윗의 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별이 아니라 말이죠. 다윗의 별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13개가 있다는 건 반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 옆에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눈이 왜 눈이 있고 말이죠. 이게 우리가 무슨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참 그 13이라는 숫자가 반역과 관계돼요. 그래서 채찍이라는 것이 주님을 때린 채찍이 39갈래인데 13에다가 3번을 곱한 거예요. 3번이에요, 3번. 여러분,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랬죠. 저도 옛날에는 막연하게, 40을 맞으면 죽으니까 39대만 때리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39대에 왜? 40이 아니라. 왜? 저주를 뜻하는 거예요. 저주. 저주 받은 자가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그 기도원이 말이죠. 기도원이 그 재판관기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결국 그 반역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채찍은 예수님이 맞은 채찍하고 다릅니다. 주님이 맞은 채찍은 한번 맞으면 살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배에 맞으면 내장이 터져 나오고 이 정도로 맞는 채찍. 여러분 시편 129편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129편.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라 그들은 나의 젊은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나의 젊은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아직껏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닦아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을 길게 만들었도다. 주님의 등이 말이죠. 닦아는 자들이 고랑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쟁길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주님의 등이 고랑이 생겼다. 이 정도로 지금 시편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주님이 맞은 채찍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잘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상처를 입었고 어떤 상처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채찍이 위프가 아닙니다. 보통 채찍은 위프죠. 위프. 근데 여기 영어로 뭐라 했죠?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이 뭡니까? 위프는 위프인데 어떤 위프인가 하면은 스트라이프 나는 정도의 위프예요. 그러니까 등에 고랑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뼈가 다 보일 정도예요. 어? 뼈가 다 보일 정도의 어? 그런 스트라이프.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직사하지 않은 게 기적이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주님은 죽으셨어야 될 몸이에요, 사실. 어? 그런데 아, 참 주님은 죽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갈 때까지는 절대로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어? 거기서 승리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무에 달려야 되거든요. 나무라는 건 저주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갈라디아 3장 13절. 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받아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했다고 그랬습니다. 13이라는 숫자로부터 속량했다고 그랬습니다. 보면 비행기 플라이트가요. 805 같은 것도 없어요. 더하면 13이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13층 봤습니까? 미국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주를 면하는 게 아니고 나 위에서 스트라이프를 생길 정도로 저주받은 그 주님을 진심으로 믿어야만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 13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으면 저주 안 맞는 줄 알아. 그리고 비행기 기사는 13번에 안 앉으면은 저주 안 맞는 줄 알아. 그러나 진짜 저주 안 맞는 것은 이런 저주를 나 때문에 받으신 그 주님을, 어? 주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가시관을, 가시로 관을 엮었는데요. 가시. 왜 가시를 엮었을까? 그 머리에 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로 먹을 것이요. 저주받은 결과가 뭡니까? 가시나무가 났습니다. 왜 주님이 가시관을 썼습니까?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서 난 게 가시입니다. 그 가시를 주님이 쓴 겁니다. 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가시를 세워놓고요. 주님한테 그 호를, 엉터리 호를 들려줬잖아요. 사실 그 호를 가지고 주님의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가시관을 세워놓고 주님의 머리를 막 때렸다고요. 그러니 뭐 온 전신은 이거는 벌레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12절 보게 되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죠.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리며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주님은 아마 몸이 뻘겋게 됐을 거예요. 뻘건 벌레처럼 됐을 거예요. 뭐 완전히 뭐 얼굴이고 몸이고 이 이목구비조차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완전히 그냥 살덩어리 떠져나가지고 피로 범벅이 된 큰 벌레처럼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43절부터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아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그들의 벌레입니다. 그들의 벌레. 주님을 믿은 사람은 주님이 나 때문에 벌레처럼 돼가지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은 벌레처럼 벌레처럼 돼가지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왜 그들의 벌레라 그랬을까요? 그들의 혼이 벌레처럼 되는 거죠. 그들의 혼이 벌레처럼 변하는 거죠. 지금은 잘생긴 사람일지라도 이제 심판대가 되면 지옥 갈 때는 벌레처럼 된다. 육신을 벗어버리니까 불도 꺼지지 않냐니라. 또 46절에 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성경의 마지막 부분하고 똑같죠. 24절 보겠습니다.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냐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않냐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다른 개역성에 보면은 그들의 벌레를 구더기가 죽지 않다고 그랬죠. 구더기는 구더기도 남의 얘기하는 거야, 남의 얘기. 그러나 그들의 벌레,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몸이 벌레처럼 된다. 그래가지고 꺼지지 않는 물에 죽지 않는다. 이게 다 뜻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3절 보면은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 아, 그리고 자주색 겉옷을 입혔다. 자주색 겉옷을 입혔다 그랬죠. 아, 머리에다 관을 씌고 자주색 겉옷을 입혔다. 자주색이라는 거는 왕족이나 귀족 외에는 입으면 죽었어요. 로마 시절에. 그 아무나 입지 못한 겁니다. 그게. 근데 주님한테 놀리느라고 자주색 겉옷을 입혔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다 벗겼어요. 헤롯이 또 빨간 그 옷을 입혔다가 또 벗겼어요. 조롱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옷으로 다시 입었어요. 통으로 짠 옷을 말이죠. 근데 로만 캐토릭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의 그래가지고, 그 옛날 임금 입었던 그 옷 같은 걸 갖다 놓고, 피 묻은 걸 갖다 놓고, 이게 주님이 입었던 옷이라고 거짓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입었던 건 다 벗었어요. 다 벗어놓고, 참 초라한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속는 거예요, 거기에. 성이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옷이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어? 남아있을 수 없죠. 3절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손으로 줄을 치더라. 손으로 줄을 치더라.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요 순간만은 빌라도 속에 양심의 소리죠. 양심의 소리예요. 양심의 소리인데 그 양심대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양심대로 행하느냐. 5절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고 하더라. 요즘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말을 못하죠. 잘. 욕으로도 먹을까 봐. 양심은 분명히 양심은 이게 옳은데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집회라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라는 이유가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강의하라는 사경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이번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지금 이제 고난주일이 다가오는데 고난주일날 뭐 기도하면서 주님이 아픈 걸 울고 계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유대인 같은 무리 같은 심정, 빌라도 같은 비양심적인 사람을 또 벗어나서 담대하게 외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죽이는 꼴입니다. 고난주일마다 주님을 죽이는 꼴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울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건 연민의 정이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 틀림없이 유대인 중에서도 우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담대히 거기 얘기 못했을 거예요. 저분이 옳다고 얘기 못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도 그때 마지막 때. 왜? 유대인 왕이 죽은 거니까 유대인 마지막 때예요. 그게 회복되려면 수천 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주님이 통치하기를 기다리는, 주님이 와서 통치하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 우리 자신의 양심을 보면서 정말 내가 양심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하고 나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에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경비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처형하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한다. 이거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잘못도 찾지 못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하라. 이게 이제 회피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진리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안 들 수가 있죠. 우리는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내가 진리를 증거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주님의 몸은 진리를 증가하는 게 목적이에요. 진리를 증가하는 거.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빠지지 않고 변개되지 않고 완벽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좋은 장난감을 가져오면 그냥 얘 거 버린다고요. 좋은 거 취한다고요. 예.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진리를 삼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뭡니까?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진리를 알면서도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 몰래 혼자 보는 거예요, 혼자. 설교하기 전에 혼자 보고, 혼자 보는데 성도들 앞에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그런데 똑같아요. 종교 지도자들 뒤에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도들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요.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이나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같이 얘기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같이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죠. 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때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또 상고하는 것도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예?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아, 잘못이 없는데 너희가 처형하라. 아, 이 성경이 잘못된 게 없는데 오케이, it's not of my business. 나만 알면 되지. 이게 아니죠. 그게 뭐죠? 나만 알면 되지 그런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방치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빌라도는 방치해버렸습니다. 방치. 이 말씀을 방치해버렸는데 우리는 말씀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분이라고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무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네 죄보다도 저들의 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빌라도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러는 게 큰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다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물어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정확한 성경이 뭐냐면 전부 킹제임스라고 해요. 전부. 안 그런 사람 찾아보세요. 근데 한글로 나왔다라면 아니래 그래. 한글로 나왔다라면 그 이상하죠? 그게 뭐냐 말이야. 그게 안에 뭐예요? 양심의 소리 안 듣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죽일 것이냐, 주님을 살릴 것이냐. 바로 주님은 말씀 안에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왕국이 뭡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다스리는 그 주님이 나라에서 그 우리에게 통치권을 준 겁니다. 그것조차도 안 믿지 않습니다. 요즘에. 주님이 오는 걸 믿질 않습니다. 지금 아예. 믿질 않습니다. 이런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가 빌려드가 될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가 생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냥 정치적으로만 생각했는데요. 아,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문제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8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두려워하여.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 속에는 다 압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도요.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해 그렇죠. 체면 때문에 말을 안 해 그렇죠. 다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기억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가 그렇게 교만해지면서 그렇게 될 걸 알고 벌벌 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꿇어 엎드려 절한 겁니다. 그 통치자들, 지금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라크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시대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하다가 하나님께 경치지 않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 속 깊은 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정사와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은 분명히 압니다. 9절 보니까 다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 하니 하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다. 18장에도 보면은 주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네가 왕이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뭐 이렇게 질문했지만 주님은 대답하지 않았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주님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응? 그 얘기 뭐죠? 하늘에서 온 것을 이미 자기 스스로는 안 거예요. 벌벌 떤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어려면 참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서서 그런다고요. 응? 뭐 불교의 승려들도요. 승려들도 뭐 넘어질 뻔하면 하나님 그런대요. 그 사람들도. 이게 왜 그래요?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양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는데 스스로 그걸 모른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 못해요. 그 양심의 소리는 다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양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받는 건 뭐라 했죠? 물로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정말 양심이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이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세상에서 이미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았다. 이게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때문에 침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보면은 그 부인이 그랬잖아요. 그 꿈을 꿨는데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내가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 때 생각났을 거라고 틀림없어. 27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여기 요한복음은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항상 그 속에 그 아내가 한 말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들어있을 거예요. 그 지금 빌라도는 네가 어디서 왔냐 그러는데 겁을 먹은 거예요 사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응? 신문하는 사람이 겁을 먹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신문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응? 대꾸도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알바 아니라 이 얘기예요.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정말 진리 안에 굳게 선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물어봐요. 대꾸도 안 합니다.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물으면 정말 떨고 그러죠. 진짜 진리 안에 굳게 선 사람은 집박하는 사람이 뭐라고 헛소리해도 절대로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응? 네가 알바 아니다 이런 뜻이죠. 아무 대꾸도 안 한 것은 무시한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10절에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처형할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더라.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했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니라고 하니. 아마 빌라도가 죄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죄란 말 아예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으로 주님한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죄가 있습니까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더더욱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럴 때 죄가 있습니까 하면은요 그 심령에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죄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빌라도는 죄란 말을 처음 들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네? 사망을 어디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 죄가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사망이 쏘지 못합니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말, 세상에 대해서 네가 죄, 죄인이라는 말 말이죠. 여러분 얘기하지만 캐나다 선교사가 평양에 130년을 와가지고 길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것만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남미 가가지고 DNA 빼까도 선호, DNA 빼까도 선호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매일 하니까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흘러나왔다도 숙이고서 묻혀서 그냥 이러잖아요.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구 만나도 항상 그렇게 물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권위를 보고 그 사람의 위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되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만 담대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어떤 목사님 옛날 만나봤는데 그분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리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일부러 죽는 자리에 뛰어들어가는 분이에요. 지금 거의 90자 됐는데. 죽는 자리에 뛰어들어가. 그래도 한 사람에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북에 가서도 말이죠. 김일성 보고 기도 안 한다고 막 책망한 분이에요. 그분이. 난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분한테. 그리고 장관들한테도 그러니까 장관들이 우리 어머니가 권사라고 다 그러더래. 비실비실 하더래다. 이게 뭔가 하면 죄를 지적하게 되면은 아무도 길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겉모습을 보고 그냥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뭐 인사치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야, 니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니가 나를 모르는구나. 빌라도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권세 준 사실을 알고 사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안 돼요, 이거를.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도요. 위에서 권세 준 건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 안 나십니까? 연상군 있죠, 연상군. 연상군이 뉘우쳤습니다.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어. 그 밤에 죽었죠. 그 밤에 체포됐어요, 연상군이. 그가 나중에는 뉘우쳤어요. 그 권세가 자기 것과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세상을 바라볼 때 정사와 권세. 주님께서 그랬죠.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2장에 주님께서는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공개적으로 이기셨다고 그랬죠. 이기셨어요. 왜? 정사 권세.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셨죠. 그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린 담대해야 됩니다. 나가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2절 보니까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려고 애쓰나. 왜 그랬겠습니까? 봐주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내적인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온 겁니다. 유대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빌라도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이제 나오죠. 뒤에.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려고 애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니라.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가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라고 하니라. 유대인들이 소리질러서 그런 게 아니고 소리지르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 유대인이 예수님이 유대인 왕인데 그 당시에 왕은 로마의 시저밖에 없는데 시저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하면 역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위치, 자기 밥줄, 자기의 목숨을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국 주님을 죽이는데 내주기 직전에 있는 이 상황이에요, 사실. 이거는 빌라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입니다. 이 성경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 주님이 계시는데, 이 주님만을 왕으로 삼으면 다른 왕이 있을 수 없죠. 세상이 왕이냐, 주님이 왕이냐. 세상은 누굽니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을 왕으로 삼고 사느냐, 의인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사느냐, 이게 둘 중에 하나지. 절대 이 중간이 왔다 갔다가 없어요,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쫓겨나 있습니다, 요즘에. 밥 먹을 때도 지들끼리 먹지 주님 없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도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라오디게 교회 시대예요, 지금.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주님만을 100% 왕으로 보시느냐, 세상에다 벌벌 떨고 있느냐, 죄인들에게 벌벌 떠는 게 뭐죠? 그건 바로 세상을 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나갈 때 그가 살고 유대 민족들을 구했지. 자기 혼자 살라고 그랬다면 아마 자기가 다 죽었을 거예요. 에스더가. 물론 유대 민족들은 말살 당하겠습니다. 그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에서 이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없으면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심령 속에 분명히 깨닫고 이걸 선포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뭐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 싫지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가 각오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새벽 강의를 하기로 결심 먹은 것은 정말 공격이 최대 방어이기 때문에 얘 밀고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밀고 나가자면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밀리게 돼 있어요. 단 몇 사람이라도 난 외칠 거예요. 왜? 새벽에 외칠 때 주님께 들으시고 역사 추천 믿어요. 왜? 그게 며칠이든 상관없어요. 1년 열두 달 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 한 줄 가지고 며칠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전 성경을 전부 꿰가지고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다면, 받은 사람이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 죄입니다. 유대인들이 왕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런 역사가 뒤집히는 역사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로 돼 있죠. 물론 돼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안 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정말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나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점검하지 않으면 끌려다닙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어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밀려다니게 되어있는 거예요. 에? 세상에 썩은 물질 때문에 밀려다니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의 겸허의 성경에서도 물질이 뭐예요? 매몬이에요. 매몬. 만이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물질도 신의 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예.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13절 그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할 수 없이 끌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철회했겠습니까? 예? 지금 아마 많은 주의종들이 착잡할 거예요. 어? 수년 전에 성경이 나왔는데 정말 빠지지 않은 성경이 나왔는데 1.1획도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1.1도 빠지지 않은 성경에 나왔는데도 알면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심정이 어떨까.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알죠? 그랬더니, 안 돼. 왜 목사님 성도들에게 얘기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아, 시험 받잖아요. 누가 시험 받아요? 마귀 시험 받아요? 하나님이 시험 받아요? 시험 받는 게 누구냐고? 지금 목사님이 시험 받고 있다고, 마귀에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말이지. 그럼 나중에 목주님 만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근데 결국은 빌라도처럼 주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이 철양합니다. 모습이 철양합니다. 연세도 거의 60이 다 된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시부리오로 갓바다 즉 돌로 포장된 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다. 이제 앉아서 얘기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판합니다. 이 사람.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고 제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고 하니.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처형하랴? 고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참, 인류 역사상 말이죠. 참, 이 지구상에 가장 멍청한 말을 비방받을 말, 멍청이같이 행동한 말이 아마 요 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와에는 우리에게 왕, 결국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들이 갈기갈기 지쳤습니다. 그 때문에 참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결국은 망하게 돼 있죠. 멍청이같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이 사람들 때문에. 16절에 그러므로 그가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를 맡아서 끌고 갑니다.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시부리아로 골고다. 이게 갈보리죠.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을 박고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둡니다.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꿰뚫어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젠 육신이 됐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진 말씀으로 있습니다. 참 우리가 주님만을 왕으로 삼아야 될 텐데 지금도 로마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 지금 전 세계를 통일하기 위하여 날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끌려가다가 저들의 죄가 더 크다는 그 말을 듣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며 주님 만나는까지 양심을 지키며 주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